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오늘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열심히 부족한 중에도 우리를 독려하셔서 은혜를 받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 좋은 곳으로 영접하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시고 밤마다 베푸신 성실을 따라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업이 되시고 풍성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작은 예배와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미약한 인생이 주님의 돌봄 안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할 말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나아가니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때마다 시마다 가르치셔서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소중한 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몸이 병들고 심령이 고단한 이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병이 속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심령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시고 온 가정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반드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첫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것마다 그들의 삶의 양식되고 꿈꾸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넉넉함으로 채우셔서 주의 백성들이 항상 만족해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에는 지혜라는 말과 그리고 신비라는 말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지혜는 인간에게 주신 신성한 능력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성장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인간이지만 지혜가 있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대단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무한한 능력은 또한 아닙니다.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지혜의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혜로 확인되는 것이 사실이듯이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도 여전히 사실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것을 다 찾아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신비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땅이 동그랗게 생겨 있으면 그 끝에 서 있든지 그 바닥에 서 있는 사람은 저 아래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동그랗게 생길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평평해 보이니 저 지평선 넘어 저 수평선 넘어로 지나가면 사람이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던 것입니다. 달의 지구의 그림자가 비치는 월삭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어도 어떤 이들은 아, 저것이 달의 그림자이니 이것이 동그란 모양이구나 하고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개가 나타나서 그 지구의 반을 베어 물었다는 것이죠. 달의 반을 베어 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라졌다가 다 삼킬 수 없어서 뱉어낸 것이 월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신대륙이 발견되어도 믿지 않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람이 우주에 나가서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동그란 모양의 이 지구의 모양을 확신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다는 신비는 이전부터 있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우리의 인식의 체계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것은 신비의 영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해밀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8개의 문이 달린 곳에 8개의 문이 있는 곳에 8개의 문짝으로 그것을 바람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동쪽으로 2개, 남쪽으로 2개, 또 서쪽으로 2개, 북쪽으로 2개 이렇게 각각의 방향에 문의 길이 뚫려 있는데 거기를 막을 수 있는 문짝은 6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바람이 들이치면 문을 달아뒀다가 또 바람의 방향이 받치면 다른 쪽으로 문을 달아야 되는 그런 수고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그 바람을 영원히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인식의 능력과 시야로는 제한적이어서 언제나 신비의 영역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속성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다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이전보다 더욱더 확실해져서 이전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고난의 의미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시간적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신비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그 믿음을 거쳐서 인식의 체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수학 공부를 시작할 때 수학 공식이란 것을 배우게 되죠. 그 공식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군가가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점점 그 공식을 이해해 가게 됩니다. 달의 월식이 일어났을 때 명철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지구의 그림자인 것을 알고 아, 내가 지구를 바로 보지는 못했지만 저기 비친 그림자를 보니 내가 아, 이 지구가 둥근 것을 믿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식도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인식의 체계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 것입니다. 지구의 그림자를 보고 그렇게 미리 지구의 모양을 아는 사람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의 삶을 믿음의 체계를 그것을 믿고 알 수 있는 그런 지각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근거를 갖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합니다. 달에 비춰진 그림자가 지구가 둥근 모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에 충분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말씀 안에서 충분히 주님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월식만 보고도 지구에 둥근 것을 알았던 지식의 선구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선구자가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월식으로부터 지구의 모양을 알았던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신대륙에서부터 만류 인력의 법칙을 알게 되고 마침내 지구 밖에서 지구의 둥근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게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의 신비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그것을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가 여전한 신비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그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방법과 방향도 그가 완전히 안다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26절부터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먼저는 자꾸 그렇게 다니다 보니 자기 민족의 구원의 문제가 계속적인 고민이 되었습니다. 먼저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고 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고 심지어 지금은 교회를 탄압하는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그의 심정에 답답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9장부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1장까지 줄곧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가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숫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면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로 버림받지 않고 결국은 그 구원의 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과 교회의 원수가 되었지만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선택받고 복음을 전할 그것을 맡았다는 그 타이틀을 얻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 복음을 주신 것, 사랑을 주신 것, 이 일에 있어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어 볼 때에 이스라엘도 반드시 구원 얻는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을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깨달은 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했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한 것이 오히려 구원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이방인의 수들도 모두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에는 박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끔찍한 도구가 쥐어져도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모든 것에 협력하여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깊고 커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담길 만한 그와 같은 은혜가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식의 체계 그가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 신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최후의 신비를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이지요. 빈부고하를 막론하고 고통의 현장에서 면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름의 시름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을 보지만 그 시련을 당한 고통에 집중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미처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그제서야 그 고통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것이 있다면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인내가 있고 깨닫고 감사하고 고통이 있고 인내가 있고 깨닫고 감사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삶에 때때로 반복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짊어지려고 할 때에 이 모든 반복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성장과 지식의 함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잘 안 될 때에도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잘 될 때에도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신비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무르익어 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지혜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겸손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위에 담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기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더라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는 임종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항상 갖고 있어야 될 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깨달아 왔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그 신비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미래라고 하는 신비가, 고통이라고 하는 신비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생각하시는 후회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신비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할 때 드디어 이것이 소멸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배척이 기독교가 더욱더 일어서고 교회가 일어서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널리 전해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잘못도 없고 순전한 사람이 죽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 경건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냐고, 왜 이곳에 불의가 판치고 있냐고 묻는 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와 같은 절망감이 바뀌어서 어느 순간 그 핍박이 선교적 원동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스데반은 더 일찍 죽었지만 더 오랫동안 그의 이야기와 이름이 남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전달되는 놀라운 성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곁에 설 수 있는 참 든든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무능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니까 잘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자식이 사랑스럽다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는 무능함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돈도 다 있지만 자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바르게 키우는지 알 수가 없어서 돕는 지혜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하십니다. 유능함을 넘어서서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가 나올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랑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보아주실 때 그곳에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시고자 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사, 그 뜻대로 부르심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에 그분의 어떤 이야기도 그분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가슴 아파 여기신 대상을 고쳐주고 이걸 다시 물리자고 하는 경우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지혜가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낭망해 버렸고 어떤 것은 믿음을 버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느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고통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됩니다. 고통을 은혜로 고백하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에 후퇴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비록 그것이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분명히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믿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큰 찬양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33절 말씀이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은 인식의 안에서 볼 수 있지만 어떤 일들은 신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전히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돕는 손길로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도가 멈추고 기쁨이 사라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 고난을 주님의 신비로 받는 믿음을 주시도록 고난이 해악이 아닌 지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와 내 생애와 나를 향한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심을 믿고 그 고난이 찬양과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어려운 것들 나의 연약해진 믿음을 주님 앞에 의뢰하며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곳을 걸을 때에도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을 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멈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파산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멈추고 기쁨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신비 가운데 설 때에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되 보혜사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고난이 그저 고난과 어려움으로 남지 않고 우리의 타락과 믿음의 파손으로 남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는 지혜의 성장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으로 우리의 깊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건강의 문제이든지 어떤 경제적 문제이든지 어떤 자녀의 문제이든지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난을 맡겨드리며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생과 나를 향한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 하신 주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바뀌어 찬양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는 간증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을 견뎌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쁘심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확신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믿음이 깊어지고 겸손한 태도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시련을 당할 때에 그 앞장서서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대책위원회 분들 한 분 한 분 위해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세워지고 부흥을 이루는 새 출발이 되어지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약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그 시련을 거쳐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가 되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도우며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겸손한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교회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속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앞장서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책임 맡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대체교회에 계신 장로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주께서 살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위에 지혜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견고케 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크신 비전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능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들이 때때로 지혜 없는 자와 같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이 순간이 부흥을 이루어가는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특별히 학교로 나아가게 되는 아버지 개학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시작하는 이 새 학년을 하나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중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그들이 아버지는 그 새에 배우는 모든 자리에서부터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배워갈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아버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위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빛을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소망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아버지의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미련함도 그대로 있지만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때때로 다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원망의 말을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아버지 고난 중에도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후회 없이 받으시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이 믿음에 대하여 후회 없이 주님을 선택하는 온전한 결단, 순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든든한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